저는 장로교 통합측 목회자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배움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어려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 공동 번역엔 좀 더 쉽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 카운슬러, 애드보켓, 보혜사 성령님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 믿어왔는데 대학교 가서 저의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냐 그랬더니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 몸에 여러 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령을 받으면은 먼저 방언을 하게 된다. 방언이 성령 받은 사람의 이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방언받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방언이 터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를 함께 갔는데 몇몇 친구들이 성령받았다면서 바닥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막 흔들흔들 떨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몸의 매니페스테이션이라 그러죠. 역사함이 일어나는 이것을 그 친구들은 성령받은 징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왕따시킨다 그러죠. 아, 너희들은 아직도 덜 된, 영적으로 아직도 좀 덜 익은 서른 이런 뭐 친구들이다 하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방언 연습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뭐 새롭게 체험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보면서 참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니까 가끔 이 부흥사들이 나와서 부흥 집회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 손을 들어갖고 한번 슉 하면 앞에 수십 명이 다 쓰러지는 거였습니다. 너무 그들의 성령님은 굉장히 파워풀한데 내 성령님은 내 안에 조용히 계시는 분 같고 별로 능력이 없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뭐 가끔은 그 친구들의 다른 사람들의 성령이 부럽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왜 그럴까? 왜 다른 성령님이 계신 건가? 내 성령님은 왜 힘이 없어 보이고 쟤네 성령은 왜 저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 나도 지금 내 성령 말고 쟤네들 성령 달라고 그래야 될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체험했다는 친구들이 그 체험 외에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체험만을 자랑할 뿐이었지 그들의 삶은 뭐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악해졌습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로 묶는 일인데 그들은 뿔뿔이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너는 우리 편, 쟤는 아니고 너는 성령을 받은 사람, 너는 못 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다 믿는다 하는데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판가르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같은 성령님이라고 하면 왜 저렇게 판을 가르고 나누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름과 아픔과 혼란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체험이 꼭 필요한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원하시면 방언도 터지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내가 못하던 일을 하게도 되고 기적도 행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경험한 이것에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묶는 데 있는 것이지 갈라놓고 싸우고 분쟁하고 정죄하는 이것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 성령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네 성령은 아무래도 너는 순복음교회 가야지 성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구나, 너는 순복음교회 가서 성령 역할을 하고 너는 장로교 교회 가서 너는 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인칭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You will receive power.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지시고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루아흐,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뉴마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뉴마가 불어와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능력은요, 우리가 잘 압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뉴저지에도 가끔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또 가끔 쓰레기통 저쪽에 놔뒀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옮겨지고, 뭐 바람이 이것을 밀고 간 거예요. 제가 진짜 바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텍사스에 살면서 토르네이도를 한번 만났습니다. 이 텍사스 집들은요, 집 가운데 이런 토르네이도가 오면은 그 안에 다 가족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 다 무너져도 거기는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무너져도 그 안에 있으면 살아남기 때문에 이 바람이 토르네이도가 지나가면요, 지붕 날아가는 거 보통입니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토르네이도 한번 불면요, 저희 집 뒷마당에 담장이 쇠로 만들었는데 이게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뭐 이 쓰레기통 날아다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강해요. 토르네이도가 온다 그러면요, 무섭습니다. 그게 다 가서 숨어요. 그 정도로 참 강한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통제되지 않을 때에, 뭐 토르네이도나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이 올 때에 지나가던 곳에 많은 데미지가 납니다. 그러나 통제된 바람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기차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바람이, 이 통제된 바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대형 트럭을 하이드롤릭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걸로 세우기도 합니다. 또 바위도 자르고요. 세탁소 가지신 분들은 다 이제 기계 가운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컴프레서가 있습니다. 이 컴프레서가 뭐예요? 이 바람 잡아놓는 곳이에요. 통제시켜갖고 이 바람을 통해서 옷도 빨고요, 스파팅도 하고, 그리고 기계 돌아가는데 대리미질도 하고 하는데 이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에 뜨거운 김을 섞어갖고선 바람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하는 이 바람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실 때에 이 통제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요, 강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체험용이 아니라 내가 뭘 느끼고 좀 떨고 그냥 방언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무언가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이루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요, 승전가를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어도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뭐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퀘스천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은요, 역사로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성령의 역사란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나도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된 인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의 나의 인생을 맡기느냐 마느냐, 나의 삶의 운전석에 성령님을 앉혀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운전하며 사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운전석에 앉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강제로 하진 않습니다. 아니, 강제로 하실 때가 있으시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서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할 때도 있죠. 소리를 지르셔서 내가 지금 거기 앉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크게 들리죠. 성령님의 그 소리는요, 작게 들려옵니다. 조용히 들려옵니다.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처한 일에서 잠깐 멈추고 귀를 기울여보면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정이 됩니다. 나의 발걸음이 세속한 걸음이 아니라 거룩한 걸음이 되고, 나의 삶의 여정이 순종의 삶이 되고, 내가 맺는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내가 때로는 악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지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조용히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네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요, 하시는 일 중에 아주 많이 하시는 일, 자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녹이는 일을 많이 하세요. 용광로처럼 녹이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있다면요, 저도 가만 제 삶을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담 싸는 것을 더 잘합니다. 저 사람과는 상종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이 덕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해서 자꾸 담을 쌓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니고를 가릅니다.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전에도요, 우리는 익숙한 것이 우리가 누구와 디스턴싱을 해야 되는지, 거리를 둬야 되는지, 이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이런 담을 허시고 강팍한 나의 마음을 녹이는 일을 하세요. 그 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그 마음을 녹이셔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내가 쌓던 담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가서 가끔 이 마지막 날에 기도회 할 때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들 관계가 안 좋고 뭐 원수지간이었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서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합니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성령은 받지요, 예수 믿으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려면요,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존재하는가 보면 압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이게 녹아지기 시작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운전석에 앉혀드리니까 나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만 챙겼는데 이제 담이 헐고 보니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내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품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교회 분쟁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서로 하나님이 내편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막 으르렁거리며 싸우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요, 녹이세요. 녹이세요.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분노를 녹이시고, 우리의 담장을 무너뜨리시고, 녹이는 일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던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녹여진 우리를 다시 만드십니다. 몰딩 하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죠. 완전히 그냥 깨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전문 분야를 발휘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부서진 것, 망가진 것, 깨진 것, 산산조각 난 것 다시 재활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전에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전에보다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밑바닥 치고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너무나 세상의 밑바닥을 쳤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셨다, 나를 다시 만들어주셨다 라고 간증합니다. 성령의 터치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새로운 삶이 주어졌고, 이 새로운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재활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터치를 받아서 나의 삶이 어려웠는데, 어려운 가운데 일으킴을 받은 사람을 가만 보면요, 웬만한 일에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재활의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참으로 볼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나를 만들어 일으키실 그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 어떠한 뉴 노멀이라 그러죠? 새로운 정상이라는 것이 오면은 뭐 여러 가지가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이런 뭐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들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게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도 교회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한 18%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뭐 1년 넘게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자 하고 그럴 사람들이 한 18% 된다고 합니다. 또 한 18%는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마다 영상으로 하니까 다른 뭐 명설교 듣고선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 안 하고 다른 데 하겠다 하면서 이게 이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가 오리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완전히 흐트러지고 완전히 느슨해지고 완전히 그냥 뭐 깨어진 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에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 표어를 뭐로 걸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고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뭡니까? 다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온전하게, 아니 더 낫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시 만들어주시는데 더 멋지게 만들어주신 일을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녹이시고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채우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며 가다가 가스가 내려가서 MT로 거지 가서 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저도 요즘 차가 좋아서 요즘은 뭐 이제 가스 남은 걸로 몇 마일 더 갈 수 있다가 나오잖아요. 한 20마일까지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불이 들어와도. 아, 20마일 더 갈 수 있구나. 근데 20마일 아래로 내려가면 숫자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불만 들어와 있고 MT라고. 이제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가스는 넣어야겠는데 아, 여기 가스값을 보니까 좀 비싸요. 우리 집 근처에 가면 오전이 싼데 갤럭당. 그 오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아, 믿고 가자. 주님 거기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아, 그래서 걔는 가면서 계속 불안합니다. 서면 어떡하지? 뭐 서면 큰일 나는데 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면서 뭐 조마조마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이 불안한 가운데 운전하고 거기까지 딱 도착하면요. 마음이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넣겠구나 해서 풀탱크를 넣습니다. 풀탱크를 넣고 나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고 이제 채웠구나. 그 채우고 나면요 다른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제 꽉 채웠으니 어디 한번 가볼까. 요즘 코로나 블루 때문에 뭐 어디 여행도 못 가는데 차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서 굉장한 이런 엑사이트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마음에 이 여유나 이 참 이 건강함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MT가 돼요. 채움이 있지 않으면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채움을 받아야 돼요. 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걱정 근심 안 하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한 심령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좀 채워달라고. 주님 나 지금 거의 동났습니다. MT가 돼서 숫자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왔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내가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등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채우심을 누가 하는가? 설교자가 합니까? 찬양팀이 합니까? 음악이 합니까? 기도자가 합니까? 이 채우심은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찬양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채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생각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채우심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주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주심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풀이 돼야 우리가 또 한 주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워줘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워지지 않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이 불자 들어가는 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심을 받아야 단지 내가 그냥 뭐 아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 이것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채워져야 우리가 기운을 얻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써주십니다.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쓰임받는 사람은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해요. 아,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쓰임받음은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입혀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 공동체 안에서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밖을 말씀하셨어요. 이 벽 밖을 말씀하셨어요. 담장 너머를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닙니다.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너희들이 할 일은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쓰임받음은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성령 받았으니 체험을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좀 더 이 체험을 좀 강화시키자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적 삶이란요,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 다녀옴으로써 나는 선교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 이야기할 때, 아, 우리 아이는 뭐 어떤 일은 대학 나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직장 자랑하시는 분들 가끔 만납니다. 아, 참 너무 좋은 직장, 저도 들어보면 우와 좋은 직장이다 라고 합니다. 참 자랑스러워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걸.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종업원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랑할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종업원으로서 잘하면요, 우리의 직분을 잘 우리가 지키면요, 마지막 우리의 종업원의 신분이 다 끝날 때 그때 보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보너스, 저는 미국에 살면서 보너스라는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보너스 받는 재미로 직장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회사가 잘 되면은 그러면은 보너스 받는다고.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에 참 이 쓰임을 받는 이 삶은요, 마지막에 보너스가 대단합니다. 우리를 써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요, 수련회나 부흥회 때 가끔 카메오 출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님 지금입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반짝 나타내셨다가 나중에 또 오마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령님, 내가 그냥 체험하여서 신비로운 이런 잠깐의 이런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는다 하면요, 우리가 그분에게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운전석에 앉아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믿어야 잠을 잡니다. 저는 여행할 때 가끔 아내랑 같이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제가 이제 운전대 잡으면 이게 자꾸 졸립니다. 졸려서 운전대를 아내한테 맡깁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는요, 아내가 운전대를 이렇게 제가 조는 거 보고 아내가 안 되겠다고, 내가 운전하겠다 해서 운전대 잡으면요 제가 깼어요. 잠이 확 달아납니다. 바꾸면 믿지 못했거든요. 가다가 이제 운전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면 자꾸 그냥 옆에서 천천히 가라고, 빨리 가라고, 뭐 서라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뭐 오랫동안 뭐 거의 37년 8년 이렇게 같이 뭐 운전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요, 아내가 운전할 때 잠이 너무 잘 와요. 너무 편합니다. 왜? 믿고 맡기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운전석에 성령님 앉혀드리고 그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 100% 믿는다고 하면요,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믿고 나는 쉬면 돼요. 나는 쉬면 됩니다. 편해지면 돼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챙기고 내가 모든 것 해야 된다라는 이것에 집착하여서 고생하며 고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함에 충성하면 됩니다. 인도함에 우리가 맡기며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이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내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성령님 믿고 믿고 맡기는, 그리고 그 맡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며 운전석에 앉혀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